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지금 저희들 여전히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표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들 그러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갈 때 이러한 얘기를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지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찌 요즘 같은 시대에 식인종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정말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식인종에게 붙잡혀서 식인종 마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오지에 끌려 들어가는데 마을 어귀 이곳저곳에는 정말 사람의 해골이 있고 사람의 뼈가 나뒹구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쪼그라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이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끝나버리고 마는구나 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낯익은 한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자신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니까 과거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원주민 동료가 그곳에 추장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보게 이보게 우리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무개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추장 식인종이 가만히 살펴보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겁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야 내가 이제야 살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자네 신학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진 것이 좀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식인종이 한다는 말이 그래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을 잡아먹었다네.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하고 나서는 식기도는 꼭 하고 먹는다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덕목이라 함은 변화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스갯소리는 참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를 꼭 집어서 말하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대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나 또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자주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별칭은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인데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동일한 혈통 속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에게 이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더불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고 더불어 삶의 모든 터전들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삶을 또한 자신들을 붙들어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를 작성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저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유대 문화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오늘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사역의 의미와,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로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갔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크나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희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2절에 나오는 연약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약이라는 단어는 인간 자체를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은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도 그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대제사장은 무엇보다 혈통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아론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선택을 받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낳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10절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히랍의 신관을 참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히랍의 신은 인간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지만 그들은 인간의 고통이나 인간의 감정 따위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별개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믿음을 의탁하였을 때 한편으로 그 히랍 사상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주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히랍에서 나오는 신들은 대개 인간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감정에는 무관한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 따위에는 무관심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셨던 분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순환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사건, 그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와 그분의 골고다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8절에 등장하는 받으신 고난이라고 번역된 혼 파스코는 단순하게 받으신 고난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혼 파스코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관계사 혼은 복수형 관계 대명사로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탄생하셔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파스코는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힘을 다해서 그 고난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종으로 번역된 휘파코스는 경청하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의 무릎 아래서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웠다라고 번역된 말 만노나라는 의미는 원형을 보면 마데오라는 말에서 발현이 되었는데 이 마데오라는 말은 헬리아식 사고방식 중에서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책을 펴놓고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연장이 하나 있다면 그 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연장을 사용하면서 손을 다쳐야 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선 상처 위에 상처를 입힌서 결국은 그 도구가 내 손 가운데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지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종을 그 고통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시기까지 모든 감각과 모든 삶을 들여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 모든 순종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순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그분의 모든 감각과 모든 감정을 총동원해서 삶의 무게와 아픔들과 모든 감정들을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배우시며 살아가셨습니다. 배움은 무엇입니까? 배움은 비움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내 속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배우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배움의 진지한 작업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엇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배우셔야만 했을까요?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과연 어떠한 것이 부족하셨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분이 배우고 채워내셨겠습니까? 그분이 이토록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한 비움으로 배우기 힘썼던 것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배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6장부터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내심으로 한낱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짐승의 밥그릇에 냄새나는 그 오두막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 누구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강포에 쌓여서 피난살이를 떠나야만 했고 어렵고 힘든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내셨습니다. 정처 없이 그분은 떠도셔야만 했고 그분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부유하거나 단 한 번도 넉넉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전 생애 가운데 결코 자신의 뜻대로 단 한 번도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 가운데 나가시고 공생애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 가운데 단 한 번도 사시지 아니하고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겟세마네에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의 그분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전혀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참 힘듦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빈축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허물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늘 삶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온전한 습관이 되셔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아셨기에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내셨습니다. 이후 기도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칼을 빼어 덤벼들기도 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그 저항을 붙드시고 내가 원하면 하늘의 천사를 열두 군단도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수많은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환경들 가운데 주어진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더니 애를 씁니다. 저항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단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묵묵히 수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단코 그것을 단 한 번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서른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 요단 앞에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십니다. 대제사장은 서른 살이 될 때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에 취임하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 가운데 첫 세례는 이 대제사장의 취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지가 분명히 어디인 줄 아셨지만 자신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첫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삶으로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불어 어떻게 되어야만 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침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온전의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은 텔레오스, 즉 궁극의 마지막 목표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2절에 봤던 그 연약함을 마지막 궁극의 지점, 온전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채우신 분명한 이유는 그분께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해지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더불어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춘 참 구약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의 구약과 신약에서는 왕과 또한 제사장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랫동안 열심히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사무엘이 이랫동안 오지 않자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었지만 제사를 드렸던 그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겸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겸비할 수 없는 일들을 완전하신 인간인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또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완전히 통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제사장도 단순한 왕도 아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시는 그 순종의 작업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몸이 허약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약한 저를 돌보기보다는 많은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돌보면서 참 여러모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배가 자주 아프고 몸 이곳저곳이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더불어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5형제 중에 막둥이로 태어나셔서 조부모님을 한 번도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조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참 큰 사랑을 입어서 늘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늘 울컥하고 특별한 정들을 느끼고도 합니다. 제가 20대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목요일마다 저는 시니어 스쿨 또한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20대와 함께 어떻게 80대 분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목요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뵈니 이곳저곳에 우리 시니어 회원분들이 참 많이 나와 계신데요.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덕분에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니어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고 더불어 늘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저는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곳이 어떠한 처절한 삶 가운데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는 밑바탕으로 삼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결단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여셔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수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 작은 가르침 하나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보잘것 없어도 모든 구석구석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도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의 모든 삶의 터전은 우리 교우님들의 영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26세 시집을 가서 이제 초보 어머니가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그 친구의 한 다이어리를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동스러워서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는 아이를 잠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깊은 잠에 빠져 아이의 목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와 같지 않으심이 가슴 먹먹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함이 없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한 작은 포기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 모욕받는 십자가의 죄인이 되셨건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참아내야 하느냐 뾰루통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무대 위의 주인공 같은 삶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삶은 바나바처럼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임을 깨달아갑니다. 남편을 한 번 더 높여주고 위로하고 아들을 한 번 더 안아주고 사랑한다 속삭여줌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봅니다.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소서. 이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귀하디 귀한 영 한 영혼임을 주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자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주시는 내 죄를 씻네. 이 글의 주인공은 26회에 시집온 제 아내의 글입니다. 26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가씨는 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 이게 웬걸요? 삶이란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아들까지 생겨나니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더욱이 제 아내는 올해 28이 되었고 이제 옆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응석을 받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28이란 나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이를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결단코 그 삶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다라고 비명지르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비워내고 오직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저와 제 아들은 힘을 얻고 새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제 자신을 비워낼 때 교회에서 섬기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돌볼 수가 있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너무나도 거창한 것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차를 몰고 들어설 때 추운 곳에서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창문을 열어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마디 건네고 그분들의 뜻 가운데 따라주는 것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섰을 때 안내위원들 그분들의 눈을 마주치며 간단한 목례를 나누고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비록 불편하지만 앞좌석에 또 여러 군데에 나눠 앉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와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교의 모습에 허덕이던 그들, 또 갈팡질팡하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주셨으니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장들의 삶은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줍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결단코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용장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초월하는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자신들의 감각을 있는 대로 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함을 채우는 방법은,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화진 언덕에 누워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뜻을 누군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삶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내고 모든 감각을 열어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 세상과 복음의 깊은 골들을 메꾸어 주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밟고 있든, 우리가 어디에서 활동하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때 그곳의 모든 연약함들은 온전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처절한 겟세마네와 같은 삶일지도 모르고 더불어 골고다의 삶 같을지라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새겨가심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 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특권을 잊고 매 순간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와 감정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주변에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채우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온 마음과 온 감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더불어 순종하는 삶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터전에 있든 그곳이 왕 같은 제사장이 머무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